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2월 14일 잠언 29장 15절 27절의 말씀은 변화와 성숙한 모습, 언어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삶,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삶은 먼저 변화와 성숙의 삶에 있다고 우리 생명의 삶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참 지혜는 이 변화와 성숙한 그런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변화와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징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리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징책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만이 결국 그러한 자녀가 바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간관계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징계라는 것은 인간적인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녀를 오냐오냐하고 받아주다가 결국은 스포일 시키고 자녀가 버릇없이 되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많이 보게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관계도 되지만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참 징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징계라는 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징계와 권면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징계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히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부모가 그런 어떤 평안과 기쁨을 갖듯이 정말 징계를 온전히 수용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거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징계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그 어떠한 징계라는 측면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다가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묵시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Revela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요 묵시입니다. 그 묵시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만 징계를 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존중함이 없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I don't care다 라는 이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묵시가 없는 것과 같은 묵시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여기 방자히라는 말은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18절에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건방지고 무례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어떻게 저런 자식이 부모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고 건방지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래요. 자녀가 건방지게 무례하게 하면은 참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봐도 다른 사람의 어떤 주위에 아는 사람의 자녀가 무례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자녀가 있고 어떻게 부모한테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 하고 막 우리는 화를 내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시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이 없는 것 같은 삶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효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효를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거죠. 불효하고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막 자기 맛대로 사면 부모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모가 굉장히 노여하고 부모가 굉장히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은 전혀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치 묵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만방자하게 방자히 행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뭐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우리가 그렇게 방자의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 관심이 없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참된 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땐 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지킨다는 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오늘날 현대인들은 복엔 너무너무나 받고 싶어요. 복에 대한 관심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계명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해요. 자기 뜻대로 행해요. 그리고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있겠지. 그 잘 되는 거 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 되는 거 복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았다. 축복입니다. 당연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 관계가 그게 참된 복이지 그 사랑함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없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잘 되는 거는. 그건 자기의 힘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사람도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열심히 잘 살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일 많잖아요. 그 잘 되는 일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참된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 은혜와 기쁨과 순종의 관계 속에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뭐 우리가 일확 천금을 받아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 최소한의 하나님이 이끌어주심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 가운데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가짜 복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받는 참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와 성숙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삶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이 낮아진다는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낮추신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이루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런 것들에도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변화된 변화와 성숙한 삶,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자기 절제, 그리고 그 어떠한 교만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의 분을 성내는 것을 절제시켜야 됩니다. 25절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삶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통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의 두려워할 자가 누구리오? 라고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 바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안에서 참된 안전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은 바로 모든 일이,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일에 모든 작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 일의 작정은, 사람의 되어지는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말미암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 굉장히 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 아닌 악인의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27절에 불의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불의한 자는 의인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바르게 행하게 되면 악인이 싫어해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악인이 그것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는 사실은 악인이 싫어요. 악인이 그것을 자기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하니까 받아주지 못하니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모든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의인의 삶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